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 화상정상회담을 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6시간에 걸친 회담 뒤 연내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화상 정상회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양자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시 주석과 2월과 9월에 두 차례 통화를 진행했지만 아직 정상회담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AP통신은 익명의 미 국무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시 주석과 통화할 때 만나고 싶다고 언급한 이후 미국이 먼저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양 정치국원에게 계속 소통로를 열어놓을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최근 중국군이 타이완에 가하고 있는 압박, 소수인종에 대한 인권 유린, 홍콩 민주화 인사에 대한 탄압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양 정치국원이 최근 미국 측이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양국 관계를 경쟁적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반대한다며 중국의 국내 문제인 타이완, 홍콩, 인권, 기타 문제 등에 대한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을 방문 중인 프랑스 상원 의원들이 오늘 차이 잉원 타이완 총통을 접견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날 이 자리에서 방문단 단장이자 전직 국방장관인 알랭 리샤르 의원에게 훈장을 수여하면서 타이완과 프랑스 관계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또 최근 프랑스 상원이 세계보건기구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 타이완의 참가를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프랑스 상원 의원들은 닷새 일정의 타이완 방문 중 타이완 경제부와 보건부, 중국과의 양안 관계를 관장하는 대륙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차이 총통은 이날 타이완을 방문한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도 만났습니다. 애벗 전 총리는 이날 개인 의견을 전제로 타이완이 최근 중국에 이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신청한 데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타이완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안으로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가입만큼 좋은 방도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11개 회원국들이 타이완의 가입을 승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 주에서 오늘 오전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발루치스탄 주 주도 퀘타시에서 동쪽으로 102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진원 깊이는 20km라고 발표했습니다. 발루치스탄주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적어도 20명이 숨지고 20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진흙으로 지은 주택 100여 채가 무너지고 정부 청사를 포함한 많은 건물이 파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석탄 탄광 지역에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수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군이 헬기 등을 동원해 구조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앞서 지난 2005년 10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해 7만 3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난 2015년 10월에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해 약 400명이 숨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고아가 된 미국의 아동 숫자가 12만 명을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의료 학술지 소아과학이 오늘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당초 예상을 웃도는 것이며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계 가정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논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되고 약 15개월 동안 미국의 아동 약 12만 명이 1차 보호자를 잃었다며 미국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이 두 인종 집단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또 2만 2천여 명의 아동은 추가적으로 조부모 중 주택 제공 외에 다른 기초적 지원은 하지 않는 2차 보호자를 잃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윤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공장 확장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도발 수준을 조절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앤드루 김 전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 진전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의 궤도를 바꿀 수 있다고 미국의 전직 국방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 동해안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6도, 낮 최고 14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 동해는 1에서 2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공장 확장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북통신연락선 복원과 함께 핵능력 강화 활동을 벌이는 강원 전략을 통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 1일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공장 유이핀에 우라늄 연속 농축을 위해 원심 분리기 여러 대를 연결한 설비인 캐스케이드 홀 2호의 변화를 감지했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38로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영변 핵시설 일대를 촬영한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근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캐스케이드 홀 2호보다 조금 북쪽에 위치한 지역에 지붕이 씌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붕이 씌워진 곳은 원래 가로 42m, 세로 15m인 630제곱미터 크기의 공터였습니다. 건물 동쪽 끝에는 직경이 3m인 원 6개가 있었습니다. 38로스는 공사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서도 북한이 유이핀의 캐스케이드 홀 두 곳에서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해왔다고 가정할 때 이번 확장 공사는 무기급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데 이용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캐스케이드 홀 1호와 2호는 나란히 붙어서 세워진 상태입니다. 38로스는 지붕이 씌워짐으로써 해당 건물의 설계나 건설 현황 등을 알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3일과 9월 1일 그리고 14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나무가 심어져 있던 빈 공간에 6개의 구멍이 생겼고 외벽이 설치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는 6개의 구멍이 냉각장치를 제거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과거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증설 과정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의 크기를 약 1000제곱미터로 추정하면서 1000개의 원심 분리기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현실화할 경우 영변에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이 25%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명예연구위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심 분리기 수량을 확대하는 건데 그걸 조합을 잘 갖춰가지고 캐스케이드를 잘 구성하면은 기존의 저농축 우라늄을 갖다가 고농축으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고농축이 됐건 저농축이 됐건 수량을 확장한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면서 한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높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로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활동에 대한 한국의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다는 자발적 모라토리엄을 선포한 이후 지금까지 이를 지키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올 들어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면서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모라토리엄에 포함되지 않고 입증이 어려운 탓에 유엔 대북 제재를 적용하기 까다로운 핵물질 생산 확대를 통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고 이를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게 북한의 계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거는 협상을 선택한 것하고 흐름이 맥을 같이 합니다. 한편으로는 협상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전략적 레버리지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동일한 행보는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핵실험 ICBM 발사는 안 하겠지만 단거리 발사체, 그다음에 핵물질 양이 늘리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구할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평산 우라늄 광산시설의 활동 징후를 보고했는데 영변의 건물 신축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또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과 함께 핵능력 강화 활동을 동시에 보임으로써 특유의 강원 전략을 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일단은 미사일을 쏘면서 그다음 총선 연결하고 이제 강원 전략을 이제 번갈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보면 이제 북한도 모호성을 주면서 계속 이제 상대방을 어떤 기조를 이제 흐트러뜨리는 의도로 보여져요. 북한의 어떤 강원 전략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가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최근 발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경제적 난관 극복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평산 우라늄 광산시설, 풍계리 핵실험장 등에서의 활동 징후가 포착된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양옥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한국에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면서 핵능력 강화 활동을 벌이는 것은 통신연락선 복원 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 성사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핵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미사일 발사를 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자체를 갖다가 국제사회가 제재하지 않는데 북한은 제재한다. 그걸 이중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북한을 제재하는 이유는 북한이 그 미사일에 핵을 탑재를 하고 핵 공격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엄청나게 큰 문제죠.
한편 한국 청와대는 7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와 협의 진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유관국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NSC 상임위원회는 북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재 정세 안정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도발 수준을 조절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앤드루 김 전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한 김 전 센터장은 북한 측 실무 협상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임을 완전히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드루 김 전 중앙정보국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도발 수준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5일 미국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이 현재 미국을 향해 전면적인 도발을 하는 대신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북한이 미래에 미국과 모종의 협상을 계속하려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Right now, I think they're still in a lower key instead of doing a full cycle of provocation towards us. That means they.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은 미국이 행동 대 행동 접근법에서 더 유연성을 보이길 원하고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유예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아무 조건 없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공식 성명을 내길 북한이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며 하지만 북한은 발표된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길 원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이 한국에 영향을 주기 위해 현재 한국 국내 정치에 집중하고 있다며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마도 비대면으로 열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스톡홀름 실무회담에 이르기까지 협상에 전혀 진지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준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doesn't appear that they have kind of come to any serious meeting of the minds that they've got to, if they're going to have a better future, if they're going to have an unsanctioned future, if they're going to work with others, if they're going to be pa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밝은 미래와 제재 해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원한다면 단계적이든 일괄 타결이든 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핵무기 야욕을 버리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3년에서 2006년 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조셉 티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북한이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Kim Yo-jong, the sister of Kim Jong-un, even said this was a nice overture from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president. I think that's moving in a positive.
디트라니 전 소장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이 좋은 발상이라고 했다며 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며 남북 대화가 본격화돼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이 제공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미국도 종전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힌다면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한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전면 해제를 맞바꾸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kind of surprisingly North Korean leader raised during the Singapore meeting as a, not as a kind of a firmly, but as a kind of a kind of lightly ask.
김 전 센터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소 가볍게 영변을 포기하면 모든 제재를 해제할 것이냐고 물었고 이러한 입장은 하노이 정상회담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얼마나 폭넓고 깊이 있게 해체할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북한 측 실무 협상단이 준비 부족이었으며 자세히 말할 권한도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무 협상에서 스티븐 비건 전 대북 특별대표가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못해 매우 불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노이 정상회담 전 사전 협상에서 비건 전 대표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에게 영변에 몇 개의 건물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최 부상이 대답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북한 외무성 협상단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도 완전히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ven he kind of made a comment. How they, the MFA folks can go and negotiate with you guys where they don't even know where my secret weapon systems are stored.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측에 북한 외무성 관리들은 내 비밀 무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들과 협상하겠는가라고 발언한 적도 있었다며 김 위원장도 자신의 사람들을 완전히 믿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다만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자신이 직접 만난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 대한 인물평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매우 자신 있고 매우 명석하며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며 완전히는 아니지만 북한 외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도 이해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은 언제나 상냥하고 매우 공손하며 놀랍도록 겸손하다고 평가하며 최근 한국에 대해 거친 언어를 사용했는데 김 부부장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받은 인상과 매우 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그러면서 김 부부장이 북한에서 2인자로 인정받기 위해 다른 국가 정상에게 강경하게 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이 최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국의 역할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중국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외교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The traditional conventional American thinking is that you need China to pressure North Korea.
고수 국장은 미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데 중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로 중국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가 미국과 달리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이나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틈을 벌리는 것이란 점이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비핵화의 최우선순위를 둔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이는 안정적으로 북한을 관리하길 원하는 중국의 셈법과 맞지 않는다고 고수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도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면서 중국의 관심이 비핵화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hina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applying pressure on North Korea, but I think
그러면서 중국은 오래전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이유는 핵무기를 보유하기로 결심한 북한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현재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It's true that we want China to do sanctions enforcement. We're in a switch situation right now where
미국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바라고 있지만 미중 갈등 등 상황이 변화하면서 지금은 중국이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미국과 중국이 활발히 경쟁하는 환경은 실제로 북한에게 더 많은 책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중국이 미국의 대북 압박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미국도 이를 기대해선 안 되고 적극적으로 중국에 손을 내밀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다른 미국의 전문가들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신 중국을 활용하는 식의 더 창의적인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수 국장은 미국이 북한과 좀 더 적극적인 관여에 나서는 방식으로 북한과 중국 사이의 간극을 벌리고 이를 통해 중국의 지분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n other words, by engaging North Korea, you use that to create a wedge between Pyongyang and Beijing.
고수 국장은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무언가를 하게 되면 미국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최우선 순위의 하나인 미국이 역내에서 철수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과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도 미국이 직접 문제를 다루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at's actually what the Chinese have long advocated anyway. They've advocated that the U.S. take the lead.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 문제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는 건 오히려 중국이 오랫동안 원한 것이기도 하다며 미국 전문가들과 달리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 해결이 미국에 달린 일인 점을 지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중국의 전문가들의 분석에 동의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중국의 어떤 행동에도 의존하지 않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북한 문제 해결에 큰 해법이 없다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미국에게 어떤 호의도 베풀진 않겠지만 북한 문제는 중국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China is not going to do the U.S. any favors, but you can't solve the North Korea problem without.
중국은 북한은 물론 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북한에겐 제1의 무역 상대인 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또 중국이 과거 6자 회담을 주최했다면서 당시 중국이 큰 결단을 내렸고 꽤 협조적이었던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의 평화 과정과 화해는 중국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여전히 중국을 통한 문제 해결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임으로써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관된 중국의 은행과 기업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ack in 2017, the U.S. Congress sent a list of 12 Chinese banks, including the four largest in the world.
2017년 미 의회는 자금 세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세계 4대 은행을 포함한 중국의 12개 은행 목록을 트럼프 당시 행정부에게 전달했고, 이를 통해 중국이 유엔 제재를 이행하길 바랐지만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는 겁니다. 클링네 연구원은 역대 미국 행정부가 중국은행을 포함한 중국의 제재 위반자들에 대해 미국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이들에 대한 압박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도 중국의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미국과 미국의 협력국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현재 미국 등이 그렇게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의 협력이 없는 현실 속에서 미국은 꽉 막힌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여파 등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제재 회피 수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앨런 아놀드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아놀드 전 위원은 교착 상태에 빠진 대북 외교가 제재 체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미국 대표로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하다 최근 영국 합동군사연구소로 옮긴 아놀드 전 위원을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까지 제재위에서 활동한 전문가로서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o I think that ultimately, in my view, there are three takeaways from this year's midterm report.
저는 올해 중간 보고서에서 세 가지 시사점을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제재 체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으로 인한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제재 회피 네트워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해양 부분에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둘째, 최근 도발이 입증하듯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북한의 최근 실험과 진전 상황은 다음 보고서에서도 계속 강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해양, 금융 등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가능하도록 조직적인 도움을 주는 이들과 법인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국제금융 접근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관련 불법 활동이 동남아에 집중된다고 했는데 북한의 이런 활동이 여전히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You know, we continue to see financial transactions. A lot of these were predominantly related to North Korea's illicit procurement of refined petroleum that flows through.
전문가 패널은 주로 북한 정제유 제품의 불법 조달과 관련된 금융 거래가 주로 중국 기관들이 보유한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려 사안이고 대북 제재 이행 의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금융거래를 유지하는 나라가 한 곳만은 아닙니다. 지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보고서도 북한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일부 지역에서 계좌를 계속 유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 계좌들이 동남아시아 등과 같은 지역에 집중되는 이유는 지리적 근접성, 경제, 역사적 관계와 함께 이들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적절하거나 느슨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탈취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사이버 활동이 북한의 무기 활동 프로그램의 새로운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You know, we now estimate, you know, panel has estimated that North Korea's illicit proceeds from these type of malicious cyber activities like hacking and ransomware.
우리는 해킹과 랜섬웨어 등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불법 수익이 약 2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 중 얼마를 돈 세탁과 송금 등을 통해 경화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사이버 기술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들은 역동적으로 관련 기술과 과정, 절차에 적응하고 공격 방식 등을 변형시키며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보고서에 북한의 사이버 전술과 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았는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이런 정보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놀드 전 위원님은 확산금융 전문가인데요. 북한 기관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은행들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해결책은 없습니까?
The panel has not made an assessment that Chinese banks are assisting North Korean entities.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 북한 기관을 돕는 중국 은행에 대한 평가를 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있고 계좌를 보유하며 이를 통해 많은 송금이 이루어진 여러 사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문제입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지역의 금융기관들은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고객과 거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법적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 제재 회피 활동인 선박관 환적이 한동안 줄어들었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영국 국방부가 제재 위반 사진을 최근 공개했는데 관련 활동이 다시 늘고 있는 걸까요?
I don't think I have any particularly good insights about whether or not is indicative of an emerging trend or sort of a return to
좋은 질문입니다만 이런 상황이 선박관 환적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거나 정상적 활동으로 복귀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패널 보고서는 코로나 관련 북한의 대응뿐 아니라 전반적인 다른 나라들의 대응들도 북한의 선박간 환적 활동 역량에 영향을 줬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국제무역과 교역이 다시 증가하면서 북한의 선박간 환적도 같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러시아 측 전문가들이 대북 제재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됐는데요. 실제로 이들 국가들의 방해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So we don't comment on internal deliberations that occur on the panel.
우리는 패널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심의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대북제재 체제 작동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강화나 수정 혹은 일부 완화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eah, so it's a good, this is a really good question, and it's a question that I think a lot of people are asking. But I do think that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엔 제재와 각국의 독자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하고 이를 확대하고 있으니 제재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저는 이런 견해는 제재를 목적으로 여기는 다소 단순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재는 도구입니다. 궁극적으로 상대로부터 양보를 얻기 위해 압박을 가하기 위해 외교적 접근 방식과 함께 수행되도록 고안된 하나의 도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외교적 과정이 무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안보리와 관련 위원회의 정체와 외교적 교착 상태는 제재 체제 일부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권고사항을 계속 제시하고 있음에도 추가 제재 대상 지정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교적 과정을 증진하고 당사자들의 정치적 의지를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주의 활동의 경우 금융 채널을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성 가능한 목표이고 정치적 도전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영국 합동군사연구소의 에런 아놀드 선임연구원을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이 3,700신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했던 1967년의 12% 수준입니다. 안소용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2017년 9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핵탄두 보유량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5일 공개한 핵무기 관련 설명자료에서 지난 2020년 9월 기준으로 미국이 핵탄두 3,75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가 미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가장 많았던 1967년 회기연도 말에 31,255개와 비교해 88% 감축된 것이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말에 22,217개와 비교해서는 83% 줄어든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1994년 회계연도부터 2020년 회계연도까지 11,683개의 핵탄두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 9월 30일 이후엔 711개의 핵탄두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1967년에 정점을 찍었던 미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그 이후 줄어들기 시작해 냉전이 끝난 1989년엔 22,217개로 줄었습니다. 1991년에 19,008개로 처음으로 2만 개 이하로 내려갔고 2004년에 8,570개로 만 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무부는 현재 약 2,000개의 핵탄두가 퇴역해 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1990년 9월 30일 이후 미국의 전술 핵무기 수가 90% 이상 감축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냉전 시대에 미국이 대규모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1991년 이후에 거의 모든 전술 핵무기를 폐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거의 8명이 미국을 가장 친밀하게 인식하는 국가로 꼽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반감은 이전보다 높아졌고 특히 젊은 세대에서 대미협력의 중시와 반중국 정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5일 공개한 2021 통일의식조사에서 한국인들 사이에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여론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 7월에서 8월 사이 한국 갤럽에 의뢰해 성인 남녀 1,2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주변국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7.6%가 미국을 압도적으로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다음으론 북한 13%, 일본 4%, 중국 4%, 러시아 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대한 친밀감은 지난해 조사 때보다 거의 10%포인트 오른 반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각각 4.1%와 4% 내려갔습니다. 반면 가장 위협적인 나라를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46%가 중국을 꼽아 지난해보다 위협 인식이 13.6%포인트 올랐습니다. 최대 위협 2위는 북한으로 37.9%, 일본은 11.3%로 2년 전보다 거의 20%포인트 하락했고 미국은 3.9%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미국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82.7%에 달해 이 조사 시작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하는 등 한국인 대다수가 미국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했다고 통일평화연구원은 평가했습니다. 반면 중국을 협력 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10.8%에 그쳤고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응답은 51.8%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1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주변국의 대처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7%는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답해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에서도 미국이 통일을 원한다고 보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42%가 미국도 통일을 원할 것으로 보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선 각각 95%와 82%가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의 협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93%로 가장 높았고 중국은 73%로 지난해보다 9%, 러시아는 56%로 10% 내려갔습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중국의 통일협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0% 밑으로 떨어진 건 조사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인들은 또 이번 조사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남북협력보다 미국과의 협력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34%는 남북, 한미, 한중협력이 통일을 위해 모두 중요하다고 답했고 32.7%는 한미협력, 29.5%는 남북협력을 꼽았으며 한중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3%에 그쳤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4.1%로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반면 한중 간의 협력 강화는 10.4%에 머물렀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 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선 중립 48.7%, 대미협력 강화 45.7%로 비슷했지만 대중협력은 5.5%에 그쳤습니다. 특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65%에서 16%포인트 감소한 반면 미국과의 협력 강화는 1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연구원은 20대 젊은 층에서 대미협력 강화 답변이 절반을 넘어 중립보다 더 높게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청년층에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 견해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근 북중 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선 우려스럽다는 응답이 거의 90%에 달해 한국인 대다수가 북중 협력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 중 중국에 대한 적대적이고 경계하는 여론이 증가했다며 최근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반중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을 지낸 미 하버드대 페어뱅크 센터의 이성현 박사는 VOA에 갑작스럽고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부터 쌓인 한국인들의 반중 감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정보 통제 등 전체주의적 대응,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 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자유와 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COVID-19 때 중국 또 홍콩에 대해서 보여주던 중국 정부의 행태는 그런 웨이크업 콜을 굳혀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놀랄 게 아니라 역시 그렇구나. 예, 그렇죠? 자유와 가치, 민주 이런 개인의 프리덤을 공유하고 있는 체제에서 이런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통일평화연구원은 또 북한에 대해서도 비핵화 협상의 교차 국면과 남북관계 정체 및 불확실성에 따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북한에 도움을 주는 북중 협력 강화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인들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친밀감이 높고 중국과 북한의 반감이 높아지는 현상은 올해 한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거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가 지난 8월 광복절을 맞아 실시한 국민 통일 의식조사에서 북한의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70%를 넘었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53%를 기록해 과반을 넘었습니다. 또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지난 7월에 발표한 통일의식조사 2021에선 남북관계보다 한미동맹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데 71.3%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이런 결과는 2014년 조사 때보다 2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한국 국민은 남북관계 개선보다 한미동맹 강화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조사를 진행한 민태훈 연구위원은 지난 8월 제주 포럼에서 한국인들이 현실적 실익을 중시해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그 7년 동안 북한의 이제 그 핵 개발도 계속되었고 그다음에 뭐 그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좀 분위기가 좋았던 적도 있습니다만 다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이에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중 간의 갈등도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남북 관계의 어떤 발전보다는 더 현실성이 있는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강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실익에 더 부합되겠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 위원은 특히 1981년에서 97년 사이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에서 한미동맹 강화 등 미국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실익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과 민족주의에 기반한 남북관계 인식 성향이 약화되는 게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탈북 여성들이 북한 인권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데 많은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고 영국 민간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민 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민간단체 코리아 퓨처는 최근 발표한 우리의 목소리가 닿길 바라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탈북 여성이 인권운동에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리아 퓨처가 미국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이 보고서는 탈북 여성 178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탈북 여성들이 북한 인권운동에 참여하는 데 따르는 제약 요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178명의 탈북 여성 중 52%가 북한 인권 활동을 할 기회를 찾고 있지만 동시에 63%는 북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북한 인권에 관해 글을 읽는 행동에서 정신적 혹은 감정적인 충격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일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18%가 그로 인해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15%는 인권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라고 답했고 13%는 일이 흥미로워 보이지 않아서라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12%는 임금이 스스로의 기준보다 낮다는 이유를 들었고 다른 12%는 북한 정부에게 보복당할 것이 두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탈북민 사회의 과반수, 특히 한국 내 탈북민 구성원의 72%가 여성임을 감안하면 탈북 여성의 경험이 탈북민 사회 전체의 경험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북한 관련 시민단체 내에서 그들이 경험한 인권 침해나 여성에게 특화된 인권 개선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관련 시민단체의 지도부의 63%가 남성인 점도 지적했습니다. 더 많은 여성이 북한인권단체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여성들이 해당 단체에 참여하는 데 부담이 덜할 것이란 겁니다. 그 밖에 끊임없이 지속되는 사회문화적 규범은 탈북 여성들에게 가족과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구직을 미루거나 직업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전체 실업률은 4%이고 탈북 남성의 실업률은 4.7%이지만 탈북 여성의 실업률은 11.4%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탈북 여성들은 북한 관련 시민단체 취업에 필요한 자질을 갖고 있지만 시민사회 참여와 리더십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탈북 여성들이 북한 인권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더 많은 탈북 여성을 북한 관련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성평등이 북한 출신 주민들의 인권 개선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15년 동안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 여성 마영애 씨는 인권 관련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 정권의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인 협박도 받았고 네. 북한 정부에서 뭐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 서로 덕인가 무슨 그런 사이트를 통해 저를 공격도 했고 네. 평양 무슨 방송에 저를 뭐 적나라하게 뭐 저 이제 무슨 어떤 활동에 대해서 뭐 비난도 했다고 들었고
마 씨는 그런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항상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있어요. 네. 일단은 여자이고 나도 이제 남편이 있는 아내이고 자식을 가진 예, 이런 엄마인데 네.
마 씨는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위해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뉴스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 동해안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6도, 낮 최고 14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 동해 1에서 2m, 서해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황해남북도, 그리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 낮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구름 많고 최저 11도, 최고 22도, 강계 구름 많고 최저 8도, 최고 22도, 해주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낮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 개성 최저 16, 최고 25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그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장진 낮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 해산 최저 4도, 최고 20도, 선봉 최저 7도, 최고 19도, 원산 최저 15도, 최고 1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오후 1에서 2m, 서해 구름 많고 앞바다 오전에는 0.5m, 오후에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수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We took the step to suspend several of the largest exercises.
일주일 동안 쏟아져 나온 남북한의 주요 소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골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역사적인 방문길에 오르셨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화합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소명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북한 소수의 관련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 포커스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VOA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 화상정상회담을 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스위스 취리에서 6시간에 걸친 회담 뒤 연내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화상정상회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양자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시 주석과 2월과 2월에 9월에 두 차례 통화를 진행했지만 아직 정상회담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AP통신은 익명의 미 국무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시 주석과 통화할 때 만나고 싶다고 언급한 이후 미국이 먼저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양 정치국원에게 계속 소통로를 열어놓을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최근 중국군이 타이완에 가하고 있는 압박, 소수인종에 대한 인권 유린, 홍콩 민주화 인사에 대한 탄압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황통신은 이날 양정치국원이 최근 미국 측이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양국 관계를 경쟁적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반대한다며 중국의 국내 문제인 타이완, 홍콩, 인권, 기타 문제 등에 대한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을 방문 중인 프랑스 상원 의원들이 오늘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을 접견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방문단 단장이자 전직 국방장관인
알링 리샤르 의원에게 훈장을 수여하면서 타이완과 프랑스 관계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또 최근 프랑스 상원이 세계보건기구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 타이완의 참가를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프랑스 상원 의원들은 다스 일정의 타이완 방문 중 타이완 경제부와 보건부, 중국과의 양안 관계를 관장하는 대륙위원회 관계자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차이 총통은 이날 타이완을 방문한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도 만났습니다. 애벗 전 총리는 이날 개인 의견을 전제로 타이완이 최근 중국에 이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신청한 데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타이완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안으로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가입만큼 좋은 방도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11개 회원국들이 타이완의 가입을 승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 주에서 오늘 오전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발루치스탄 주 주도 퀘타시에서 동쪽으로 102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진원 깊이는 20km라고 발표했습니다. 발루치스탄 주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적어도 20명이 숨지고 20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진흙으로 지은 주택 100여 채가 무너지고 정부 청사를 포함한 많은 건물이 파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석탄 탄광 지역에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수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군이 헬기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앞서 지난 2005년 10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해 7만 3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난 2015년 10월에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해 약 400명이 숨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고아가 된 미국의 아동 숫자가 12만 명을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국제의료학술지 소아과학이 오늘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당초 예상을 웃도는 것이며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계 가정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논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시작되고 약 15개월 동안 미국의 아동 약 12만 명이 1차 보호자를 잃었다며 미국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이 두 인종 집단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또 2만 2천여 명의 아동은 추가적으로 조부모 중 주택 제공 외에 다른 기초적 지원은 하지 않은 2차 보호자를 잃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아직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체 고아 통계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번 논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수로 인해 고아 발생률이 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2월 다른 연구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아가 약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면역체계가 심하게 약해진 사람들에 대해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 면역 취약계층이 부스터샷을 결정할 경우 2차 접종 이후 적어도 28일 지난 뒤에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추가 접종한 선행 연구를 통해 면역체계가 취약한 장기이식 환자의 항체 형성 능력을 증진시켰다는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유럽의약품청은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